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시리아군은 지난 7일간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공습을 가하지 않았다고 러시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군 대변인은 오늘 러시아와 시리아군 전투기들은 알레포 인근을 비행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또 알레포 동부 반군 장악 지역을 떠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도주의 통로 6곳이 아직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시리아는 반군들이 이들 통로를 이용한 민간인들의 탈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군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시리아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가 밝힌 일주일간의 공습 중단 기간에는 지난 주말로 종료된 사흘간의 인도주의 휴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휴전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레포에 대한 공습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이 서부 안바르주 루트바 지역에서 오늘로 사흘째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라크군이 ISIL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술에서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루트바 지역에서의 전투는 ISIL이 모술 탈환 전투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존 도리언 국제연합군 대변인은 루트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이 과정에서 ISIL 수송 차량에 공습을 가하는 등 이라크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터키 경찰이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수감자 고문에 이용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는 터키 경찰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13건의 고문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고문 유형으로는 구타와 수면 박탈, 성폭행, 살해 위협 등입니다. 이 단체의 휴 윌리엄슨 유럽중앙아시아 담당관은 터키 정부가 고문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도록 사법당국에 백지 수표를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에 이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흘 일정의 일본 방문 중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농업 투자를 위한 4,8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또 20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정도 체결할 전망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에 대응해 자위대의 무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지역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석유 수입을 남중국해 무역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남부 플로리다주 유세에 나섭니다. 경합지로 불리는 플로리다주는 이번 선거에서 당락에 큰 역할을 할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약 4%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미 지난 23일부터 플로리다주 유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어제 템파에서 자신은 플로리다주뿐 아니라 전국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하루 동북부 뉴햄프셔주에서 유세를 갖고 트럼프 후보가 미국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파키스탄 서남부 퀘타시의 경찰 훈련소에 어제 중무장한 자살 폭파범들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 61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장단체 라시카르 에당비 알 알라미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은 어젯밤 자정 직전 경찰 훈련소 시설 내 기숙사에 공격범들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격범들은 곧바로 여러 명을 인질로 잡고 대치했으며 이어 현장을 포위하고 내부로 진입한 파키스탄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이 북중 간 국경 문제 논의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이번 방북은 중국과 북한 간 국정 문제 논의가 주된 목적인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과의 말레이시아 회동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북측에 타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의 외교 자문이 현재의 대북 제재가 아직 북한에 고통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강력한 추가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는 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1.5 내지 3미터로 차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이루어진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북한 방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24일 방북과 관련해 북중 간 국경 문제 논의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류 부부장의 북한 방문과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이번 방북은 중국과 북한 간 국경 문제 논의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이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엄격한 이행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으며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신규 안보리 결의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표명해온 만큼 이번 류전민 부부장의 방북도 이 같은 입장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류 부부장이 방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과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23일 류 부부장의 방북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중국 외교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류전민 부부장이 24일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공식적인 명목은 북중 간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 참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 8일로 다가왔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등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국면이란 점에서 단순한 방북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류전민 부부장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외교를 관장하는 중국 차관급 인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류 부부장이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 입장을 북측에 전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북제재 관련해서 교류하고 협력하고 제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5차 실험 이후에 제재안이 이제 지금 미국하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올라가 있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국하고 북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할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류 부부장이 이번에 북한의 입장을 듣고 추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양자간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오래전부터 북중 관계와 북핵 문제를 분리 대응해온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동덕여대 중국학과 이동률 교수의 분석입니다.
비핵화라는 원칙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제재도 하고 동참하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중 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나쁘게 가져가고 싶진 않다. 중국은 중국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 미국의 기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를 거예요.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류전민 부부장이 북핵 담당이 아닌 만큼 북핵 문제를 깊게 다루진 않겠지만 대북 제재 면에선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시위성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을 방문 중인 류전민 부부장은 25일 중국군의 6.25 한국전쟁 참전 66주년을 맞아 평양에 있는 북중의탑에 화환을 바쳤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중의탑은 북한과 중국의 혈맹을 상징하는 것으로 북한이 지난 1959년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을 기념해 건축했습니다. 류전민 부부장은 27일까지 북한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이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과의 말레이시아 회동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거론하며 핵무기 개발이 자위적 목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이번 접촉에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4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탐색적 대화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비핵화 그리고 북한과의 보다 정상적 관계 수립 절차를 담은 포괄적 합의였던 만큼 북한 대표들과 성명 문구를 되짚어가며 이행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 외에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와 리언 시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이 미국 측 대표로 참가해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를 만났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 측 인사들이 북한 측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 중단, 긴장 완화 필요성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화에선 그런 방향을 검토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타협점을 찾는 데 무게를 뒀던 만큼 보다 구체적 논의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 대표들이 안보 관련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을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이에 대한 억제력 확보 차원이라는 오래된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회동의 성격을 민간 차원의 트랙2 접촉으로 규정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 인사들이 북한에 제안할 목록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의 정부 부처들과 이에 대해 사전 협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회동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개입하지 않았고 전직 관리들이 정부의 메시지를 들고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번 회동에 대한 공식 보고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참석자들이 정부의 인맥을 통해 접촉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회동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관여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면서 한때 북한 문제에 관여했던 전직 관리 출신 학자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북한 측과 마주 앉은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어 반관 반민이나 민간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마주 앉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지를 탐색해보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며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접촉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북한에 전달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런 대화에서 무엇이 성과인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양측이 매우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필요와 요구 사안을 들은 뒤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는 없는지 알아보려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필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의 증액을 한국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우위 방위 태세 지시에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필수적인 대응 전력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방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국지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며 필수 전력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 7,124억 원, 미화로 약 6억 2천만 달러의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 위협이 지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 현실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지난 18일 북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 3년 앞당긴 2020년대 초에 완료키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추가 국방예산 요청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행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능력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라 대응무기 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을 집중 보강해 대북 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추라고 한 지시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북핵 위협에 맞선 3축체계의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가 추가로 요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한국 국방 예산은 41조 원, 미화로 36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예산이 증액되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찰위성의 임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1기 추가 도입,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 추가 확보 등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의 외교 자문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압박을 시사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아직 북한에 고통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북한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의 외교 자문이 밝혔습니다. 클린턴의 외교 자문인 로라 로젠버거 씨는 지난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후보는 북한의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They so far have been sanctioned but not to a degree that has really inflicted pain.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 understands that its own choice.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는 북한에 실제로 고통을 주는 수준이 아니었으며 북한은 핵 포기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로젠버거 자문은 이를 위해서 중국 또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추가 압박을 가하도록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also may mean doing some things that China may not like. She believes we need to take a look at our defense posture. Make sure that we have.
로젠버거 자문은 미국이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클린턴 후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모든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방위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으려면 중국은 북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젠버거 자문은 또 클린턴 후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의 속도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과 동맹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클린턴 후보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거 자문은 특히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ivot to Asia is something that she felt was a really big accomplishment of her time as secretary. And that's something that she would absolutely continue as president. For her, the pivot was not.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국무장관 재임 기간 중 큰 업적의 하나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꼽고 있으며 이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외교 안보 자문역인 마이크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은 21일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한반도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플린 자문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 밝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핵무장 허용 등의 발언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플린 자문은 트럼프 후보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지만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린 자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핵능력을 축적할 뿐 줄이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능력 제거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는 건 고려항공입니다. 각종 제재 여파로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단 두 곳만 남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북한 고려항공의 쿠웨이트 노선 운항 중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They have recently taken steps to curb flights. And to make sure that revenues from workers are not sustaining an illegal.
케리 장관은 이날 쿠웨이트 외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웨이트가 최근 북한 항공기의 입항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통한 수익이 불법적인 북한 정권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고려항공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취항하던 세 나라 중 한 곳으로 가장 거리가 먼 취항지로 꼽혀왔습니다. 통상 월 1회 운영되던 이 노선은 주로 중동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송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웨이트에 앞서 파키스탄 정부도 지난 7월부터 고려항공에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BOE에 밝힌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 쿠웨이트 시티행 여객기는 중간 급유를 목적으로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경유지로 이용했는데 파키스탄 민간 항공국 관계자는 당시 조치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인 8월 고려항공은 중국 북서부의 우르무치를 경유해 쿠웨이트로 향했지만 결국 쿠웨이트마저 입항을 막는 바람에 현재 이 노선은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고려항공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각국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로 하늘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태국 정부가 강료회의를 통해 대북결의 2270호를 승인하면서 북한의 여객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고려항공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몇 년간 운영되던 방콕 노선은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고려항공이 이착륙하는 나라는 기존 5개에서 중국과 러시아 단 2개 나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독자 제재를 통해 고려항공의 회원국 상공 통과와 이착륙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취항하진 않고 있지만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고려항공에 취해진 실질적인 조치로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안보리 이행보고서에 북한 국적기의 영공 통과와 이착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에는 북한 항공기가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대북 제재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유엔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일 현재 안보리가 공개한 이행보고서 제출 59개국 가운데 이 내용을 명시한 나라는 일본과 터키, 폴란드, 스위스, 라트비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입니다. 이 중 카자흐스탄은 고려항공이 우르무치를 경유해 쿠웨이트로 향할 때 영공을 통과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쿠웨이트행 JS-161편과 돌아오는 JS-162편은 카자흐스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BOE는 카자흐스탄 외교부에 지난 8월 고려항공에 대한 비행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진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쿠웨이트가 북한 항공 운항 등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다자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수익과 평판을 겨냥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추진 중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goal of this pressure is to raise the cost of North Korea for violating international law.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최근 쿠웨이트가 독자적 대북 압박 조치를 취했다는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북 압박의 목표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데 따른 대가를 높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런 행위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량을 저지함으로써 북한을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지난 21일 쿠웨이트가 최근 북한 항공기의 입항을 막고 북한 국외 노동자들의 임금이 불법적인 북한 정권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첼런 대변인은 쿠웨이트가 취한 조치를 묻는 VOA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확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축소시킬지에 대해 동맹 동반국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 engaged in ongoing dialogue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how to curtail the DPRK's nuclear.
리첼런 대변인은 또 모든 나라가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함경북도 수해 복구 사업에 47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재민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장소와 식수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24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스웨덴 정부가 최근 함경북도 수재민들을 위해 4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47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자금은 스웨덴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의 수해복구 사업에 지원되며 특히 함경북도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깨끗한 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수재민들에게 비누와 치약, 화장지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임시 화장실을 세워주며 타가소와 유치원에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해주는 등 식수와 위생사업 전반에 자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함경북도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1,520만 스위스 프랑, 미화 1,5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으로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운군 등 6개 지역 수재민 2만 8천 명을 1년 동안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스웨덴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의 대북 지원 사업에 94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또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대북 사업에 64만 5천 달러를 지원해 취약계층에 영양을 지원하고 식수와 위생, 보건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대북 사업에 5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함경남도에서 식수 위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스웨덴 정부가 올해 대북구호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26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북구호 사업에 390만 달러를 지원한 것에 비해 30%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스웨덴 정부의 지원을 받은 단체는 유니세프와 스웨덴 적십자사, 세이브 더 칠드런, 프랑스 고단체 프리미어 어전스, 국제고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 아일랜드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 등 6개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평양에서 이달 초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북한 측 관계자들과 외국학자들이 산림 경영과 농업관리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박경애 교수를 김정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하셨는데 이 학술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논의됐습니까?
이번 그 학술회의를 제가 조직을 하면서 특히 그 6개 분야에 관한 그 주제들을 논의했으면 했어요. 기후변화, 또 산림 경영 문제, 또 농업 관리 문제, 폐기물 처리, 물자원 관리, 또 관광 개발 분야, 이러한 그 6개 분야에서 지속적 발전에 관한 그 지식과 또 경험들이 그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2013년하고 14년에 그 경제특구에 관한 회의를 평양에서 경제특구에 관한 국제회의를 두 번을 조직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그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환경 문제도 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그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 훼손을 피하면서 어떻게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었고, 그 유엔이 그 정의한 지속 가능한 발전, 그 즉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그 충족시킬 그러한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런 그 발전 전략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그 회의를 해보자 하는 것을 이제 그쪽하고 그 북측 관계자들하고 작년에 갔을 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 아주 좋은 의견이다 해서 이제 저희가 거의 1년간에 걸쳐서 준비를 한 회의였죠.
그럼 북한 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나요, 주로?
주로 환경성에 그 속해 있는 분들하고 또 환경 문제 전문가들, 또 여러 대학에서 환경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그 학자들, 각 분야에서 그 환경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그 환경 쪽 문제를 그쪽에서 굉장히 그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석자의 몇몇만 봐도 정부 분야에서만 해도 한 16개의 그 성이나 또 이제 정부에 속한 그 여러 연구 기관들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제 참석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학자들도 많이 오셨고 해서 저희가 워낙은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미국에서 들어간 16명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까지 합쳐서 거의 140명이 넘는, 1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것만 봐도 그쪽에서 그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북한은 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적극적인, 이게 이제 유엔이 제기한 그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이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제의된 것인데, 북한도 그 적극 참여의 그 의지를 보여왔고, 또 올해 그 2016년에 그 174개국이 서명한 기후변화 협정, 파리협정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가입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그 또 지구환경보호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이러한 점을 이제 피력을 해왔고, 뭐 구체적으로 2024년까지 연간 그 1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키우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북한 쪽 참석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까?
뭐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조직할 때에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국제 외국 그 저 학자들이 12명이 발표를 하고, 또 저쪽에서도 12명이 발표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4명의 그 스피커가 있었는데 6개 분과에서. 이제 많은 토론 중에서도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우선 에너지 관계는 이제 자기네들의 경우에 그 태양광, 솔라 에너지의 그 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도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농업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유기농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그 유기농의 경우에 그 수확량이 줄어드는 문제, 뭐 유기농을 하면 수확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나 하는데도 또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또 이제 그 산림 같은 경우에 이제 그쪽에 산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산림 같은 경우에 그 병충해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거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열띤 토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 외부에서 외국 학자들이 많이 참가한 걸로 소개해 주셨는데, 이분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외국 학자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제가 이것을 조직하면서 8개 나라, 그 북미, 유럽, 아시아의 그 8개 나라에서, 그리고 또 UN에서 16명이 이제 전체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학술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만 따로 모아서 한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첫째로 북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또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관료분들의 그 환경에 관한 지식 수준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았다, 굉장히 놀랐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아 우리 그 자기네 학교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회의를 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배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 그 아주 인상적이었다 하는 말씀들도 했고 그분들의 그 지식 수준이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연구 같은 거를 좀 했으면 한다. 그런 것을 좀 조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번 학술 대회 기간 중에 평양에 머무신 것으로 아는데 요즘 평양 상황이 어땠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제가 10월 10일 날 그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뭐 작년에 그 70주년을 아주 굉장히 크게 북한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이번 기간 동안에는 뭐 굉장히 차분하다. 제가 이런 그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평양에 도착을 했을 때에 고려 호텔에 묵었었는데 정말 사람이 고려 호텔에 많고 방이 다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방문객들이 많았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평양의 이제 그 투어리스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평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이 여명거리라든가 저희가 또 김일성 종합대학도 방문을 했는데 종합대학도 마찬가지고 건물들은 뭐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KPP, Knowledge Partnershi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북한 인사들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 초청해 시장 경제를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6명의 경제 경영, 북한의 경제 경영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수들이 저희 학교에 6개월 동안 방문을 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과 똑같이 여기에서 이제 자기 전공 분야의 과목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6분이 7월 달에 오셔서 지금 12월 달에 돌아가시는 계획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올해 6년째인데 지금까지 이제 36분의 학자들이 저희 학교를 교수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6분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이니까 날리지 쉐어링을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문학자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평양에서의 국제회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한 것처럼 해외 현장 학습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그 날리지 그 지식을 교류하고 또 협력하는 이러한 것을 해오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려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경애 교수로부터 이번 달 초 북한 평양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2008년에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찰스 김 씨 부부의 사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지난 2008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 미동부 버지니아주 한인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샬롯츠빌에서 세탁물 관리와 옷 수선을 병행하는 가게를 지난해 열었습니다. 가게는 김 씨가 집을 사고 가게를 열 수 있게 한 첫 번째 직장,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와 가까운 거리. 복잡하게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시내,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저녁에 3시 이후에는 차가 많이 막힌 유지에 대학하고 큰 병원에 쓰고 퇴근.
평일 오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간대인 만큼 도로에는 많은 귀갓길 차량으로 붐비는데요. 매일같이 막히는 도로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까워 지름길까지 찾아놨습니다.
돌아갈래. 아 이런.
지름길도 아시고.
예. 야 지금 여기서 똥배도 3년이면 라면 끓일 줄 안다는 여기서 지금 8년을 살았는데 알지 나 이런.
여느 탈북자들처럼 미국에서 생전 처음 운전대를 잡아봤다는 김 씨.
처음에 운전하셨을 때 예. 교통 표지판 외우는데 어려우셨겠어요.
아, 그거야 뭐 조금 알지 화살표대로 한. 교체를 화살표 오게 하면 요거 그다음에 조금 요거 뭐 만회하고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걸로 가라는 소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리고.
표지판을 그대로 보고 써 있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김 씨.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가게 건물 주변에 차를 세워놓습니다.
걸음도 빠르셔.
군대, 군대. 항상 빨리.
내가 뛰어야 돼.
10분은 좋게 걸어야 할 거리를 단숨에 걸어 도착한 곳은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게가 한 건물에 모여있는 상가입니다.
아유, 그 밖이랑 아니랑 다르네.
Hello.
안녕하세요.
84제곱미터 크기에 그리 작지 않은 세탁물 관리 수선집. 밝은 분위기에 막힘없이 탁 트인 듯한 느낌을 살린 듯 재봉틀이 놓여있고 옷걸이에 빼곡히 걸린 손님들의 옷 그리고 다리미로 옷을 다리는 공간까지 모든 작업 공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게의 3분의 2는 두 부부의 작업실, 나머지는 손님을 위한 공간으로 손님의 치수를 확인하고 수선이 끝난 옷을 손님이 입어보고 거울도 볼 수 있는 단상까지 마련해놓고도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일본 사람이 주인이라는 이 상가 건물에 한반도에서 온 김 씨 부부가 가게를 연 지 1년하고 6개월째인데요. 이곳에서 김 씨와 김 씨의 아내는 하루 10시간을 일해야 손님들이 맡기고 간 세탁물과 수선할 옷들을 겨우 감당해냅니다.
이거 다 못된 거고 또 지금 했나?
신발도 수선하세요?
그 신발은 뭐 바지, 차 카세트 뭐.
카세트요?
그럼 카세트.
하루에 몇 벌 정도 고치세요?
뭐 하루에 뭐 한 20, 30벌, 40벌. 그래서. 아침에 지금 8시, 오늘 8시 나온 거예요 지금.
8시 반?
예.
지금 거의 10시간이라고 계시네.
예. 벌써
김 씨는 손님들이 맡기고 간 옷들을 아내가 수선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뜯고 또 세탁물은 15분 떨어진 세탁공장에 물빨래, 약물빨래를 구분해 배달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알고 하신 거예요?
이거 하려고 저리 이거 캄보디아에서부터 이거 만나서부터 이 가게 하려고
기술을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그 잘하는 게 뭐냐고 보니까 저희가 그 북한에 있을 때 미신이 집에 있었으니까 취미로 많이 했었거든요. 미신을 잘한다니까. 그러면 이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배우기 시작한 거죠. 캄보디아부터 준비를 한 거죠.
미국에 갈 결심을 하자마자 뭘 해서 먹고 살까 궁리를 하던 두 사람은 미국에서는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산다는 조언을 귀담아 들었던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아예 캄보디아에서부터 전기 재봉틀을 익혀놨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1년 늦게 미국에 오자마자 시작한 일이 수선집에서 제대로 실력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느질을 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아 미국에 와서부터 200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에서부터 하셨다고 하셨죠?
네, 캄보디아에서부터 거기서는 배웠고요. 조금 이렇게 뭐 북한에서는 전기 미싱이 없거든요. 다 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뭐야 전기를 하는 거 조금 배웠고 그다음 여기 와서부터 그 첫 잡이 이 얼터레이션 잡에서 일을 했거든요.
얼터레이션 그 수선집에서 일을 하신 네. 게 얼마나 되셨어요?
비즈니스 오픈하기 전까지 작년까지요.
작년까지.
네.
밤에는 제가 이제 유비의 그 대학에서 청소하고 하우스키핑하고 낮에는 얼터레이션 샵 1, 2, 3, 세 군데 두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청소하고 밤에 청소하고 그래서 비즈니스 오픈하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오픈.
김 씨가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생선 초밥을 말고 피자를 굽는 동안 아내는 지역 옷 수선집 두 군데를 오가며 일을 배우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밤엔 학교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개미처럼 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사업을 위해서였습니다.
작년 4월 1일 날 있는 것이요. 예, 예.
완전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지금 한쪽으로 휘딩룸도 만들고 뭐 이름에서 시작을 오픈을 한 거죠.
내는 그래도 북한에서 나도 비즈니스 이거 무슨 장사라는 걸 하고 하다가 왔으니까 그래도 뭐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돈 버는 건 거의 다 비슷해요. 북한도 똑같고 그러거든. 그다 크게 뭐 그런 놀란 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보다 이제 남이 밑에서 일하기 스트레스 받고 또 영어 잘 안 되고 하면 힘들죠.
2012년 집을 장만하고 2015년 가게를 열고 그렇게 살게 되기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열심히 모으려면 돈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실천했다는 김 씨.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뭐 에어컨 안 틀고 3년 동안 에어컨 한 번도 안 틀었어요. 우리 히터도 안 틀고 그렇게 해서 돈 모아 거로 이거 가게 사고 가게 다 그랬어요. 그만한 피타는 노력 없으면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하나 얻으려면 하나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에 가니까 이제 뭐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뭐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못했어요.
3년 동안 냉방 난방 시설 전혀 틀지 않고 동전 한 입 세어나갈 세라 아끼며 살았는데요. 그 흔한 스마트폰도 미국에 온 지 7년 만에 사업을 시작하며 마련할 만큼 근검 절약이 몸에 배인 김 씨 부부. 집안 거실에 낡은 소파를 바꾸고 부실한 치아를 새로 해놨는데도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써야 할 때가 언제인지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한 달에 가게 월세, 집 월세, 그리고 세금을 모두 제하고 만 달러 가까이 순수입으로 벌고 있다는 김 씨. 일이 너무 많고 바빠 직원을 하나 두면 어떻겠냐는 아내의 부탁도 있지만 김 씨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직원은 뽑을 생각 없으세요?
있는데 이거 저 사람이 자꾸 사람 찾잖아요. 할 사람이 없어요. 얘는.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눈이 높아요. 이거 버는 눈이 돼야지만 손님들 계속 오지 길치 않으면은 손님들 오는 분이 저 사람이 다 하는 줄 알고 와요. 지금 꼼꼼하고 잘해요. 제대로 원래 제대로 하게 지금 제대로 그거 믿고 오는데 딴 사람한테 맡겼다가
첫 번째 이유는 아내만한 실력을 가진 직원 뽑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뭐 비즈니스 시작해서 5년은 우리끼리 하고 돈 좀 벌어놓은 다음에 또 플레이하고 슬슬 놀아야지.
좀 더 번다는 게 목표가 어느 정도예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더 뛰고 뭐.
성실히 일한 덕에 단골 손님이 맡긴 옷도 감당하기 버겁다는 김 씨.
Hello.
I'm picking up the dress that I have.
60대 미국인 여성이 맡긴 옷을 찾으러 가게에 들어옵니다. 단골 손님인데요. 치마 길이를 줄여달라는 주문을 했는데요. 김 씨 아내의 손재주를 믿고 종종 수선할 옷을 들고 가게에 들릅니다. 가게 옷걸이를 다시 돌려주길 바라냐는 손님의 물음에 웃음으로 답하는 김 씨의 아내. 미국 여성은 눈치껏 비싼 옷걸이니 돌려주겠다며 옷만 가져갑니다.
Thank you so much.
고맙다며 돌아가는 손님에게 친절한 표정과 태도로 인사를 나누는 김 씨. 이렇게 단골 손님을 끌어모으기까지 김 씨 부부의 사업 비결이 있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08년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 세 번째 사연 들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김 씨의 네 번째 사연이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오늘의 큰 뉴스군요.
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청와대 비선 실세라고까지 알려진 인물입니다. 최순실 씨,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였는데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 1분 40초 정도 이어졌고 무거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은 박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라고 불렸던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군요.
네네. 그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의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인연이 대통령의 정치권 진출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청와대 비선 실세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그 의혹은 재단 기금 모금 비리에 또 그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 중요 문서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수정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이 외국으로 잠적해버리고 간 사이 그 최순실 씨의 개인 컴퓨터에서 그 증거 자료들이 발견돼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례적인 대통령의 이런 사과에 대한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의혹이 사실로 바뀌면서 한국 사회는 뭐 충격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사과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일부만 인정한 것에 그쳤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풀어내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과였다고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오늘 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이은 대국민 사과인데요. 최순실 씨 사태에 대한 진상이 분명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재단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던 검찰은 이제 비선 실세 수사에 맞춰서 특별 검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지만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박 대통령이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제동이 걸린 것 같군요.
네네. 뭐 국가의 중차대한 사업인 개헌 이야기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사과에 덮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30년 전에 만들어진 5년 단임 대통령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에서도 일반 국민들도 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이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던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내든 배경과 그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는 그 야권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사과 전에 최순실 사태를 덮으려는 음모라면서 박 대통령을 진실과 한참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비유하면서 크게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 강펀치에 개헌론이 휘청, 박근혜 개헌론 하루 만에 동력 상실 등의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은행 문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은행 통장 만들기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죠?
네.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은행의 계좌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은행들이 이 계좌 개설 기준을 크게 높이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이 통장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은행 계좌도 입출입금 규모를 제한받는 등 통장 거래 불편이 많아졌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자들의 경우에 그 어려움 정도가 직장 구하기만큼이나 힘들다고 해서 통장 고시, 통장 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과도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통장 고시, 통장 난민은 무슨 뜻인가요?
그 통장 새로 만드는 것이 웬만한 국가시험 치르는 것만큼 힘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통장 고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통장 개설이 쉬운 은행 지점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 상황을 빗대어서 통장 난민이란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한국에서는 어느 자본주의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은행 계좌가 있어야 입출금도 할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라든지 각종 거래도 할 수 있는데
네.
명의만 빌려서 만든 통장,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걸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통장들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정부가 대포통장을 개설해준 은행이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이런 사태가 만들어진 원인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아예 통장 개설 자체를 어렵게 만든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직장을 다닌다면 재직 증명서라든지 뭐 월급 통장, 뭐 명함을 내면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요. 주부들의 경우에는 뭐 집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공과금을 낸다고 해도 그 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계좌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직장이 없는 청년 실업자들의 경우인데요. 그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제 일을 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네.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갖다 주지 않으면 그럼 거주지 은행에서 알아보라. 뭐 이런 식으로 퇴짜를 놓는다는 것이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은행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문턱 조금 낮춰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을 아무쪼록 쉽게 일자리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